예, 오늘 저희가 좀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창세기 45장을 펴셔서 1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요셉이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잔이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또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 있어 그때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 그 꼴을 저희에게 먹여주시고 주님, 저희가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네,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요셉. 요셉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단어를 공부할 때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여호와 할때그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안에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더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이 45장의 이 이야기는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에서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저희가 읽은 것이고요.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는 다소 긴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7장을 한번 펴보시면 요셉이 태어날 때 이야기가 그 전에 있지만 태어나서부터 그 유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는 이제 자세하지 않고 이제 37장부터 보면은 17살 때, 17세, 17살 때부터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17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성경 나이는 지금 만 나이일 테니까 17이면은 우리나라 18이면은 그러면 고등학교 몇 학년인가요? 2학년입니까? 예, 고등학교 우리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누가 있죠? 예림이 친구가 지금 요셉 이야기 여기 지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7장에서 1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던 땅에 거하였더라. 예, 그래서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그래서 지금 야곱의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예, 이 요셉이 17살 때 이야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 형들과 함께 양을 먹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귀한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자기 형들이 한 일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지금 여기 보니까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 사실 양 치는 일은 뭐 그렇게 폼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험한 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아들들이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지금 이제 양을 치고 있고 요셉 또한 지금 이제 양을 같이 이제 쳤었던 기록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 그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 요셉과 이 다른 형들이 지금 이복 형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그이 아버지가 지금 야곱이지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지금 4대에 걸쳐서 내려가는 것인데 지금 야곱이라는 이 사람에게 아들이 몇 명이냐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야곱의 12 아들이 한 사람씩 다 족장이 되면서 부족의 족장이 되면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한 아내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야곱의 삶을 생각하면 대단히 참 기구하지요.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나서 형에게 이제 맞아 죽을까 봐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도망을 갔는데 이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삼촌의 딸과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그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과 열심히 이제 데이트를 하느라고 7년이 후딱 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이 그냥 하루같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어쨌든 그 외삼촌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신부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혼식 날 막상 딱 결혼식 날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이 있는 게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머리를 쓴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고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 자기가 재산이 엄청 증식되겠다 생각하니까 더 데리고 있을 요량으로 야 우리나라 관습에는 우리 동네 관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이러면서 너 언니하고 먼저 결혼을 하고 7년을 더 섬기면 그러면은 네가 데이트하던 그 동생도 주마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14년 동안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면서 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6년간을 더 일해서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총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14년 동안 일하면서 두 아내를 다 얻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당연히 자기가 처음부터 데이트했던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레아가 조금 덜 사랑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여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아들이 쭉쭉쭉쭉 태어나는데 네 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르벤, 시므온, 유다, 레위 유다 이렇게 네 명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라헬이 초조해졌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자기도 많이 노력해봤는데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몸종, 자기의 여종인 빌하라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면서 이 몸종을 통해서 아이 낳아. 대리모라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큰 언니가 이제 자기 태가 또 잠깐 다친 거를 보고는 자기 몸종도 또 주게 됐죠. 그래서 실바라는 몸종을 줘서 또두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갓, 아셀 이렇게 이제 두 아들을 더 얻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레아에게 또 태를 또 다시 여셔가지고 언니 레아의 태를 또 다시 여셔가지고 또 나머지 두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야 열째 아들을 낳고 나서 맨 마지막에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라헬의 태를 여셔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은 이제 베냐민이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여자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겠죠, 아무래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요셉이 이제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절의 그 뒷부분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그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하와 실바는 지금 야곱의 아내들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일종의 첩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원래 그 엄마들의 이제 출신이 지금 이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들로부터 태어난 이 자녀들은 행실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다 이걸 일반화시켜서 뭐다 우리가 그러면 종으로 섬기던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다 그럼 나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지금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빌하와 실바라는 이두 아내 첩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들은 행실이 다 조금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가치관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직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이 형들은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데 그냥 갖다 쓰고 뭐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이제 자기 아버지의 그 양들을 돌볼 때에도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막 죽이는 양도 있고 뭐 그냥 손해 보는 양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이 요셉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것들을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보고 행위가 나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뭐 목양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볼 때, 아, 이 요셉이라는 아들은 일도 안 하면서 자기 형들의 어떤 나쁜 점만 고자질하던 그런 아주 좀 그런 아들이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변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셉은 정직했던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형들의 그 행위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또 자기 아버지의 그 재산에 지금 해가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이 인격과 이 형들의 인격이 지금 많이 애초부터 달랐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편애하게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 자, 이 더 사랑한 이유가 자기 형들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일러 바쳤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열두 아들을 다 사랑한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부모 마음에 어쨌든 다 사랑한 건데, 그런데 요셉은 이제 특별히 노년에 낳았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짐작하건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가 원래 결혼하고 싶었던 아내인 그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더 특별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뭐 자기에게 형들의 이 행위를 일러 바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편애했던 것은 아니다. 그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채색 옷도 특별하게 옷을 이제 채색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하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화목하게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형제를 더 편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어떤 다른 형제를 눈에 띄게 막 정말 노골적으로 편애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인격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편애를 당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랑을 덜 받았던 자녀들이 반드시 그 자기 형제를 미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형들의 인격인 거예요. 이 형들은 자기들의 지금 이 행실 자체도 나빴을 뿐만 아니라 인격 자체가 누군가를 감싸고 누군가가 더 사랑을 받으면 아 그래 사랑받아서 참 같은 형으로서 동생이 사랑받으니 참 더 좋구나, 이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자체가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형들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미워하게 됐는데, 더욱더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5절부터 보시니까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형들의 이 곡식단이 자기 요셉의 곡식단에게 경배를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것도 또 그 꿈을 그냥 자기 혼자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형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형들도 꿈 해석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지금 파라오 앞에서 꿈을 해석하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형들도 지금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하는 것이 지금 대단히 자연스러운 그러한 현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더욱 미워하더라. 미웠는데 더욱 미워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하나만 꾼 게 아니라 또 두 개를 또 연속해서 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꿨냐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까지 화가 났죠. 야, 이 녀석아, 그러면 이 애비도 너한테 지금 절을 한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지금 야곱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야곱이 이 요셉의 꿈을 예사로이 보지 않고 간직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 자신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이제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그 장소에서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은 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 장면인데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지금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까지 이르는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면서 이 천사들이 그곳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먼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셉이 이러한 꿈을 꿨을 때 좀 야이 녀석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대단히 그 꿈을 의미심장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는 중요한 도구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이제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으니까 이 모세의 이 형하고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막 뭐라 그랬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거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중에 12장 6,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들과 구약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대언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중요한 방법이 지금 꿈인 것입니다. 환상과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내가 얘기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때 지금 꿈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데 꿈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중요한 도구였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다시 이제 37장 창세기 31장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다른 형들은 아마 다 이렇게 이제 양을 치러 이제 좀 먼 거리로 가까운 데서는 아마 동생도 같이 나갔나 본데 요셉도 나갔나 본데 이제 멀리 자꾸 이동하면서 그 풀밭을 찾아서 다녀야 되니까 멀리까지 그 양을 먹이러 형들이 다 떠났을 때 동생 요셉은 집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한참 경과하면서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야 너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 되겠다.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한번 잘 보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이제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형들을 찾아서 세겜이라는 곳에 갔는데 원래 형들이 세겜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세겜에 갔는데 가보니까 세겜의 형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정말 기회주의자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가면서 부모의 어떤 사랑이나 독차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보고 오라 했으니까 세겜에 가서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돌아가면 돼요. 왜 귀찮은 일을 그렇잖아요? 아버지 가보니까 없어요. 그냥 그러고 오면 돼요. 그 험한 길을 지금 그 강도의 위험과 들짐승의 위험과 이런 걸 감수해가면서 지금 몇 날 며칠을 걸쳐서 형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그런데 없으면 아유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거기 가보니까 없어요.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은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은 대단히 그 인격적으로 처음에 자랄 때부터 그 형들과는 좀 달랐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겜, 이 도단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37장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자, 이 형들의 사악함이 극에 달한 장면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기의 동생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난 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멀리서 그가 오니까 무슨 모의를 하는 것이냐면은, 아, 동생이 온다 하고 나가서 맞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오는 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볼 때 그 탕자가 이렇게 지금 아버지 집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갔다가 이제 다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그 표현을 보면은 아들이 저쪽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은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과 이 형들의 심정은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마귀의 그 마음이 다르듯이 지금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첫 번째는 미워서도 미워서이지만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꿈꾸는 자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타고 오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꿈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러면서 그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나 보자 이 마음인 것입니다. 대단히 사악하죠? 이것은 바로 가인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그 행위에 대해서 신약성경이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는 것도 가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들이 아버지에게 고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처음엔 죽일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일 큰 형인 그래도 맞이 제일 난 것 같아요 보면 제일 큰 형인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얘들아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해서 말렸습니다. 루벤은 지금 그래도 몸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죠. 이 루벤이 지금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넷째 형인 유다가 이 유다도 지금 레아의 그 아들인 것이죠. 유다가 그럼 우리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자기 동생을 살릴 요량으로 팔아버리자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은 20에 이제 미디안 족속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요셉이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400년 동안 너희의 그 후손이 낯선 땅에서 이 종살이를 하게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집트에서의 이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36절, 37장 36절에 보니까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파라오의 소유물 관리요 호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평범한 집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아마 이제 상당히 체격도 건장하면서 또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노예치고도 좀 고급스럽게 생긴 노예니까 아마 이 좀 비싼 값에 이렇게 팔려서 그래서 지금 이 호위대장 파라오의 호위대장의 집에 팔렸습니다. 파라오의 호위대장이면은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정도 될 터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대국의 파라오는 파라오가 지금 이제 거기에 왕인데, 그런데 그 왕의 지금 그 호위대장이니까 아주 막강한 그러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을 잘했죠. 잘하니까는 인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참 그 안에선 그나마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었죠. 항상 여자가 문제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만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래서 여자가 문제입니다. 뭐 이런 거 들고 나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준수하고 잘생긴 용모를 가진 이 요셉, 더군다나 능력도 있어요. 아, 이건 엄친남이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용모 돼, 체격 돼, 머리 돼, 뭐, 신분만 지금 종일 뿐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욕정이 발동하면서 이 여자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거의 옷을 다 벗겼나 봐요. 겉옷은 아마 위통은 다 벗겼나 봐요. 그랬는데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옷을 그냥 놔둔 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 이 감히 이 일개 그 종이 나를 내 뜻을 거역했다니까 이 모욕감과 수치심에 복수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자기가 먼저 유혹해 놓고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로는 이 히브리 종놈이 저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보디발은 요셉을 이제 가두게 됩니다. 그 가두는데 그 가두는 감옥이 어디냐면 자기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집에 사설 감옥이 있는 거예요. 사설이라기보다는 이 국립 감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파라오의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보디발의 집 안에 지금 감옥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의 나이가 지금 요셉이 팔리는 나이가 17살이죠. 그러면은 파라오의 이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와서 뭐 조금 일하다가 인정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기간을 거치면 몇 년 지났겠죠? 그러면은 한 20살 안팎이 되겠네요. 그렇죠? 20살 안팎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들어갈 나이에 이제 감옥에 딱 갇혀서 그래서 이 감옥을 빠져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이제 30세가 되어서야 감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또는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렇다고 본론이 긴 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이제 포인트는 이제 감옥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특별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해서 참 17살까지는 그렇게 참 왕자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았는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믿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실 거의 죽은 거죠. 죽었다 살아난 거죠. 사실 그 구덩이에 형들 찾아갔다가 그 구덩이에 갇혔을 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다시 이렇게 한번 기회를 더 얻어서 살아나서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끌려왔는데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 원래 타고난 그 이 성품 자체가 성실하고 강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옥에서 다 형성된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대단히 부족했는데 감옥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런 성품이 형성됐다고 믿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당했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와 그렇게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었지만 강직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물리쳤던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고 그리고 성실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품 자체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모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 10년 정도의 이 삶이 사실은 요셉의 이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밑에서 17살이 될 때까지 편안한 생활을 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그때가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 행복하고 중요한 그러한 시기가 사실은 이 감옥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금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45장의 그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지금 이 모진 이 일들을 다 겪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식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후손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앞서서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이.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서의 이 요셉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잠깐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갇힌 이 보디발의 이 집에 있는 감옥은 왕의 죄수를 다루는 왕의 그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옥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백성들 중에서 누가 죄를 짓고 그러면은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이 왕과 관련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대부분이 정치범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엄청난 경제사범이거나 정치사범들이 대부분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 중엔 실수한 사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모반을 꾀했다든지 또 정치를 뭔가를 좀 잘못해서 파라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든지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10여 년 동안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대단히 비중 있는 그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그 감옥에 잠깐이 됐건 긴 기간이 됐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으로서는 그 이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한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받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겉모습으로는 지금 종의 형태로 지금 파라오의 그 이 호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형국이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지금 간수가 이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서 그 감옥의 모든 일을 간수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지금 요셉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요셉이 앉아서 이 이집트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해주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해주고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뭐 감옥이 좋아서 50인치 평면 TV 놓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신문 들여보내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매일 하는 것이라고는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을 터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의 모든 이 상황을 그 한자리에 앉아서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섬기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범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간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그 이집트의 유력 인사들을 사귀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지근 거리에서 섬기던 그 수많은 그 이 유력 인사들로부터 아 파라오의 성향이 어떻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 하면은 쫓겨날 수 있고 아 저런 거 하면 파라오가 아주 좋아하고 그렇죠? 파라오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요셉이 30세가 되어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집트의 실제적인 1인자가 되었을 때 그 파라오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력을 행사할 때 파라오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파라오의 그 이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뭘 조심해야 되는구나. 파라오 앞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분이 좋아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파라오를 섬기게 될 테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전혀 모른 채 파라오 앞에 섰다가 지금 문화도 완전히 다른 히브리인이고 이집트와 히브리 문화는 완전히 다른 문화인데 설령 꿈을 해석해서 등극을 했다 하더라도 수년 내에 또 뭔가를 엄청나게 또 잘못해서 쫓겨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시기 동안에 이 파라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세세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 파라오를 이렇게 파라오에게 이제 눈밖에 나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도 다시 복권돼서 정계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감옥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예가 이제 그 잔 맡은 그 이 자들의 우두머리와 또 이제 이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이제 돼 있는 그 두 사람의 그 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복권되지 않습니까?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지금 모반을 꾀한 사람들도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반을 일으키는구나. 그렇죠. 이건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정말 오랫동안 사귀면서 듣지 않으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정보들인데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권력이 누수가 되고 어떠어떠한 경로 어느 부분에 지금 파라오의 그 이 왕국의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저쪽 지역에서 섬기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지역에서 섬기는 도지사의 성향은 어떻고, 뭐, 제주도 도지사의 성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한눈에 꿰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계파와 이 파벌과 이 정적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겠죠. 마치 요셉이 그 감옥에 이렇게 앉아서 사극 드라마 보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은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선시대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반을 꾀하고 이런 것들 다 그냥 앉아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옥에서의 한 10년 이상의 그러한 생활이 이 요셉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집트 전체를, 그 대국, 그 거대한 대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든 것의 정치 수업이 되는, 그 후계자 수업이 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이 요셉이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또 설사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참 우쭐대는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조금 있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런 것들을 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후손들을 그 가뭄으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이 지금 자기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간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요. 그 형들이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된 일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갔던 것과 감옥에 갇혔던 이런 모든 과정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쳐넣으신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셔서 감옥에 쳐넣으신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험하게 다루고 계신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 그러한 고난을 겪는 것,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왕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마치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중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된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왕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적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나 또 주변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